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은 지금을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의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부활이 진짜로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진짜 부활하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34절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감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바울이 앞선 본문들에서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의심은 만약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해도 부활은 몸의 부활은 없고 영혼의 부활만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었는데 바울이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몸은 이미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썩은 몸이 없어진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또 다시 살아난다면 그 몸이 어떤 형체로 다시 살아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또 불신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체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면서 비유로 들기를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러한 자연의 진리를 예로 들어 부활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물 위에 씨를 심으면 그 씨는 땅에 묻혀서 죽고 썩고 또 그 썩은 씨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그 씨의 식물의 형체가 나타나지요. 밀을 심으면 밀씨를 심으면 밀이 죽고 썩어서 그 영양분을 먹고 싹이 나는데 그 밀의 씨와는 전혀 다른 어떤 식물의 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박넝쿨과 수박이 열매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콩을 심으면 콩과는 전혀 다른 줄기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열매, 식물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수박씨와 수박넝쿨, 뭐 사과씨와 뭐 사과열매, 밀과 밀이삭,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있지만 처음 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씨앗만 봐서는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고 썩었는데 그 몸이 부활할 때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39절부터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 피조물에게 각각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새에게는 하늘을 날도록 날개의 모습, 형체를 주셨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지느러미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짐승은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네 발 가진 이 형체를 주셨지요. 사람에게는 두 발과 두 손의 형체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중에서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맨눈으로 보면 뭐 이별이나 저별이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첨단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하나도 같은 별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 존재에 맞는 어떤 나름의 몸, 나름의 육체 또한 나름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활할 미래의 몸은 어떤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었으니 결국 죽고 썩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육체는 죽고 썩지만 부활한 후에는 결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이런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죄지은 사람의 몸은 죄와 악의 노예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된 몸이죠. 명예롭지 못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영광의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어쩌면 장애를 가진 몸일 수 있습니다. 뭐 앞을 못 보든지 아니면 팔이나 다리에 불편함이 있는 이런 몸일 수 있고 또 귀가 멀고 또 말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의 입과 손과 발은 죄를 짓는 입과 손과 발일 줄 모르나 부활 때의 입과 손과 발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됩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죠.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병도 나고 피곤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여러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 살아난 몸은 강하게 지음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과 질병과 사망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몸은 글자 그대로 육의 몸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고 또 혈기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과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 살아날 몸은 이러한 것에서 완전히 초월하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와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몸의 특징은 썩음과 불명예와 연약함이지만 미래에 부활하는 몸의 특징은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육의 몸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진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거룩과 영광스럽고 또 썩지 않고 욕되지 않는 그런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다시 죽지도 아니하고 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런 왕노릇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여기서 아담은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육신의 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지녔듯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옛 몸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 육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지만 부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적용해 보면 먼저는 이러한 부활을 입게 되는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그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순간을 위한 대가 지불이고 부활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몸의 특징은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썩음과 욕됨과 약함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음과 영광과 신령함이죠. 이 땅에서의 몸은 사실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결국은 썩음입니다. 약함입니다. 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육신의 편한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됨, 불명예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것, 우리 몸에 이로운 것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을 위한 어떤 지나친 투자 사실은 헛됩니다. 이 땅에서의 호의옷이 사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뭐 막 살자, 대충 살자가 아니라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투자해야 합니까?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입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것, 또 없어질 것에 가치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어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사는 것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붙들며 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와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활과는 어쩌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씨앗이 심어지면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랄지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영혼들을 섬기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고 또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심고 있는 것이 썩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썩지 않게 강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사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가 영혼들을 세워가기 원하기보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씨를 심고 또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지금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닙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살자,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 아니요. 되려도 깨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왜 내 모습이 이런가 쪼그라들지 않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자리들 또 믿음의 자리들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면서 바로 지금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